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너희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울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것을 먹을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선택의 순간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죠. 결혼에 관한 문제도 이 선택의 문제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은 결혼식을 앞두고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고민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결혼이 압박이 되는 시대입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들의 압박, 나의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압박,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사회적인 압박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대의 젊은 그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결혼에 확신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에 관해 묻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조금은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질문 같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결혼에 대해 응답받았느냐를 묻고 싶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십니까?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도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갈등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선택 앞에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같이 복잡한 고민을 가져오는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선택이고 어떤 선택도 버릴 것이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기준이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가장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신을 더 권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아주 공정한 입장을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올무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마저 결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장 명확한 의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치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잘하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결과, 우리의 선택의 목적이 주를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결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25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여성의 미혼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받은 계명이 바울에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말하고자 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요, 고린도에 율법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만 하는 고상한 의무이고 결혼에 얽매이는 것보다 독신으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영적인 것이고 고상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며 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분명 아름다운 고백이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만이 더 깊고 높은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공동체의 리더로 막 세워지게 된다면 이 사람들만 더 깊은 믿음이 있고 더 깊은 영성이 있는 것처럼 세워지게 된다면 그저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과 압박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결혼 시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나는 다 존중한다. 나는 그 고민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38절과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말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결혼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는 것이니 자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현실적인 상황과 또 영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바울은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29절에서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할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과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겪게 될 현재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장차 미래에 다가올 종말의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옭아매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강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가정이 부서지고 망가지게 될 때 겪게 되는 충격은 가족 모두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지 약 15년 후에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다른 기근과 환난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오게 될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며 우리의 돈과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데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왕실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일로 가득 찬 삶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대답은요.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의 후반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영적인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드는데요. 이 2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걸쳐서 모모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라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과 희노애락, 재물과 재산과 사업을 비롯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 우리가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이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방법은요,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과도 같은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으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뭐 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내용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복잡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 못 이루고 분노하며 또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잠잠해지지 못하는 내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금과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울이 31절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결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든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이슈와 이 상황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일에는 염려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조화와 균형을 배운 바울의 비결을 따라 그 믿음의 비결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염려를 벗어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능력 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